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칠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샘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예수님 안에서 영생 얻었음을 확신하고 죄를 멀리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셨나요?
네, 이번 한 주도 또 제가 늘 죄를 짓고 사는 또 한 인간으로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아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하루가 돼야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장과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을 기억하고 성취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출애굽기 1장 17절과 2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1장 1절과 2절을, 지아쌤이 출애굽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주세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창세기는 천지창조와 아담과 하와, 곧 인류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야곱의 가족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이는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지하쌤이 출애굽기 1장 6절을, 하나쌤이 출애굽기 1장 7절을 읽어주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나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창세기 46장 3절을, 지하쌤이 출애굽기 12장 37절을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축컷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을, 지하쌤이 출애굽기 1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시간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새 왕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고 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이 애굽의 대적과 힘을 또 합하여서 애굽과 싸우거나 애굽 땅에서 나갈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장 11절을 읽어주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화가 될까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이스라엘 위에 감독을 세우고 바로 왕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무거운 노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목사님, 바로는 누구인가요? 새로운 애굽 왕의 이름인가요?
네, 바로는 파라오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말로 그냥 왕을 뜻합니다.
아,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1장 12절과 13절을, 지하쌤이 출애굽기 1장 14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니 애굽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떻게 할까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생활을 이전보다 더 괴롭게 만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여 번성하지 못하게 하여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지하쌤이 출애굽기 1장 15절을, 하나쌤이 출애굽기 1장 16절을 읽어주세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결국에 애굽 왕은 심한 박해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자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는 명령을 내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1장 17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려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쌤이 출애굽기 1장 18절과 19절을, 하나쌤이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을 읽어주세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여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도운 산파들의 집을 왕성해지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1장 21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더 번성하고 강대해지자 애굽 왕은 모든 백성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나요?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기가 태어나면 살리라고 명령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의 왕은, 왕과 세상은 자기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희생시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세상 권력이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삽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지하쌤이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을, 하나쌤이 출애굽기 2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너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레위 족속 중 한 부부는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애굽 바로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2장 5절을, 지하쌤이 출애굽기 2장 6절을 읽어주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숙가에 거닐 때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 담긴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은 바로의 잔인한 명령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2장 7절과 8절을, 지아쌤이 출애굽기 2장 9절과 10절을 읽어주세요.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한 모세의 부모가 숨어서 아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의 딸의 보호 속에 로임을 받으며 아들을 양육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2장 11절을, 지아쌤이 출애굽기 2장 12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장성한 모세는 고역으로 힘들어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누구로 여기나요?
자신의 형제로 여기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입양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여기고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자, 지아쌤이 출애굽기 2장 13절과 14절을, 하나쌤이 출애굽기 2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튿날 정의감과 동정심이 가득한 모세는 자기 형제들의 싸움을 말리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형제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더욱이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를 죽이려는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자, 지아쌤이 출애굽기 2장 16절을, 하나쌤이 출애굽기 2장 17절을 읽어주세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아직 젊음과 힘이 남아있는 모세는 변함없이 정의감과 동정심을 잃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자, 지아쌤이 출애굽기 2장 18절과 19절을, 하나쌤이 출애굽기 2장 20절과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제사장 루엘의 딸 시포라와 결혼합니다. 시간이 흘러 모세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 아이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로 입양되어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던 모세는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잃고 미디안 땅에서 힘과 꿈이 없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2장 23절을 지아쌤이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읽어주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태어나 나일강에서 건짐받았고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이야기가 마치 누군가에 의해 빈틈없이 잘 짜여진 하나의 각본 같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애굽 왕의 딸이 발견하고 또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의 유아 살해 명령과 그 가운데 모세가 구원받는 사건을 보면 혹시 신약성경 가운데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떠올라요. 그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지켜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모세와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구원의 희망을 싹틔우십니다.
아멘. 아멘.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우리 북조선 신자들의 상황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북조선 신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지아쌤이 창세기 15장 13절을 하나쌤이 창세기 15장 14절을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도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출애굽기에 와서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삶의 현실 속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더라도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출애굽기 1장 17절과 2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다 보면은 진짜 우린 항상 선한 행동만 할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멸할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할 줄 알고 진짜 하나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진짜 주변의 이웃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그런 주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들한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짜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그런 문화들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아쌤은 어떤가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저희뿐만 아니라 북조선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계시면은 언젠가는 모세처럼 구원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언약을 기억하고 성취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둡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어둡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신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몇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은 성경 전체 역사를 봤을 때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실까요?
네,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양쪽 모두가 언약에 대해 의무를 지닌 관계가 됐음을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욱더 견고한 관계가 되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다만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알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지게 된 특이한 민족적인 정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가지게 된 특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선민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러한 선민의식이 조금 옅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다라는 선민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선민의식이 가장 강했던 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오직 자기 민족들만 구원받고 다른 이방 민족은 모두 하나님께 버려진다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대해 기록된 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유대인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 세상에 이방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교육할 만큼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안에 가득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성막과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선택받은 자인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들과만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지녔던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자부심은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고 언약을 맺은 민족은 실제로 이스라엘밖에 없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길 만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부심이 잘못된 방향성을 가졌다라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성전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려 했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삐뚤어진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듯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됐으면 이방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 나라로서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진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 나라와 하나님 사이의 벽을 쌓게 만들었고요.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인해 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맞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실패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며 그렇게 산다는 착하게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며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의 지적에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어떤 징계를 내리셨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웠다고 자랑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는데 그 당시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만큼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침략당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을 침략한 자들에게 진노하며 심판의 벌을 내릴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침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벨론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실패를 경험한 것이군요. 그 첫 번째 원인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는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 안 넘기고 계속해서 보호하셨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는 책임은 잊어버리고 우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그러한 교만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라면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상한 착각 속에 살다가 결국 성전이 파괴되는 아픔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아픈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목적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도 우리가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저 제사장처럼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스가랴 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에게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의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도 당신들이 말하는 여호와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방 백성 10명이 한 명의 유다 사람 옷을 잡고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을 스가랴서는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행하시겠다는 약속처럼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 삼으셔서 제사장의 책임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현재의 믿음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성장시키려는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내 믿음과 내 지혜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싶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의 부족함과 믿음의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것이군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될지 안 될지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는지 영광이 되는지를 자꾸만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족한 부분을 성장시키고자 기도하며 더욱 노력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면 안 되는 함정 중에 한 가지가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기도 생활하면 된 거지. 이 정도로 말씀을 보면 된 거지. 이 정도로 섬기면 충분하지. 이런 생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지 않겠군요. 선민의식에 빠진 이스라엘처럼 스스로가 충분히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이 위험에 빠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푯대를 향해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거친 물살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노를 저어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왔으면 충분하다고 해서 노젓기를 쉬고 그러면 푯대에서 점점 멀어지고 물살에 떠밀려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거나 고통스럽게 한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해, 즉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이런 노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과 상급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상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사명을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반드시 큰 상급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제사장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계속해서 돌아보며 노력하는 북저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또 한 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착한 행실은 손해를 감수하는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보이기 위해 여러 가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하고 이웃을 돕는 등 많은 봉사와 섬김의 일을 감당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착한 행실인 것이군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나의 돈을 손해보고 시간을 손해보고 자존심을 손해보면서까지 친절한 섬김을 나타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내게 있는 여유분의 시간을 주고 돈을 주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맞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에 완고하다 보니까 손해가 없는 섬김으로는 감동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손해가 발생하는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될 때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러한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도움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는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도왔잖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사람이 머물 곳을 마련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친절을 보였잖아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비유에서 실제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쩌면 제사를 드려야 해서 율법을 지켜야 해서 도와주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강도 만난 자를 돕다가 잘못하면 자신이 맡은 일을 못하게 될 테고 그러면 내 명성에 손해가 가고 앞으로 일하는 것에 손해가 가니까 내가 가진 재산이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지나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여러 가지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네,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걸 알더라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자기 희생의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는 자기 희생의 섬김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대가 없는 섬김을 행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겠네요.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섬김을 실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섬김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성령 충만이 없고 성령 충만이 없이는 섬김이 나올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내 일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도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겠지만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분명한 믿음과 착실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착한 행실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배워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셔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제사장 민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앞서가지고 우리 남조선 말과 북조선 말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재밌는 시간일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남조선에서는 비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때 주로 어디로 사용하시나요?
비법은 무언가를 만드는 뭐 방법?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북조선에서는 비법이라고 하지 않고 비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뭔가 비법이라는 단어를 쓰면 남조선에서 불법이라는 단어와 동일 단어를 사용합니다.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예, 물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다든가 공부를 잘한다든가 할 때 각자만의 그런 방법이나 비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방법이나 그러한 모든 원리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라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죽어서 천국 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러한 좋은 비법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농사를 지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시험을 봤을 때 좋은 점수가 나타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좋은 나라가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걸 꽁꽁 싸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러한 방법들과 또한 이러한 비법들이 하나님의 원리뿐 아니라 그 농사짓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함께 나누는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향의 주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제사장의 민족으로 조금이나마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말씀 공감하고요. 저는 어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는 흔히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뭔지,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궁극적인 소명이 무엇인지 찾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을 키워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 끝에는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거룩한 구원의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인데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역시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다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